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 말씀을 몇 주 동안 하게 될 텐데 이 주제가 딱 제목 보니까 나와버렸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이요. 아주 몇 주 동안 엑사이팅한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악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여기 주 안이 나왔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성경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아니하는 대적, 우리를 힘들게 하는 존재.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지금 너희는 전쟁 중이니 단단히 무장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 중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떤 종류의 적들인데 목사님 전쟁 중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절 더 가보면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씨름은, 상대하는 대상은 혈과 육, 피와 살을 입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상이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니 무장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용했던 이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6장이에요. 에베소라는 도시에 위치한 교회에게 준 서신이라 그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에베소라는 도시는 어떤 곳인가 짧게 설명하자면 지금 현재 터키 이즈미르라는 도시의 한 50km 남서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도시예요. 가장 오래 머물렀던 이유가 무엇일까? 한 3년 정도 그곳에 거주를 하는데요. 그곳이 주님 보시기에 거점 도시, 중요한 전략성을 가진 도시이기 때문에 3년이나 머물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악한 영들이 크게 장악한 도시였어요. 어느 정도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19장 19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 에베소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그 도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 되더라. 악한 영의 도구가 된 사람들이 이 도시에 정말 많았는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 무당이나 부적에 의존하는 주술행이나 아니면 저주나 복을 써내는 그 주문 있잖아요. 아니면 죽은 영혼을 불러서 어떤 사후 세계를 알기 원하는 그런 의식을 초혼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초혼 의식이 일상이 된 그러한 도시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자신들이 알았던 영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름 권세를 가진 존재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 이름이죠. 그리고 굴복합니다.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는 가운데 악한 영을 불러내는데 사용되었던 책자나 기구, 저주 문장이 적힌 부적들을 다 모아가지고 도시 광장에서 불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그 태우기 전에 값을 계산해 보니까 은전 5만 드라크마 규모예요. 이 돈이 얼마만큼 되는가 하면 한 명의 노동자가 140년 동안 버는 수입에 맞먹는 큰 돈이에요. 이처럼 에베소라는 도시에는 악한 영이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가 사는 여기 오클랜드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부 사이에, 부부와 자식 사이에, 친구 사이에, 친척 사이에, 동료 사이에 이러한 그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도시라고 믿어요. 오클랜드는 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 대부분의 도시들도 에베소라는 도시가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다. 목사님 무엇을 보고 압니까? 결과를 보고. 미디어에 드러난 어떤 뉴스를 보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가 그곳에 세워진 지 7, 8년이 지났을 때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에베소서예요. 그리고 이 위대한 서신 마지막 장에 에베소서 6장에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영들과의 그 전쟁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것이 10절에서 17절이고 몇 주에 걸쳐서 설교로 다루려고 합니다. 이 전체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이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강결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보험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뭔가 기대감이 확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놀라운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전쟁 무기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올라가서 10절에서 11절에 보시면은 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마귀의 강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신 전체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끝으로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진리 하나를 다루는데 여기 등장하는 단어들을 보면은 힘의 능력, 강건, 강계, 능히 대적, 전신갑주 이런 용어들이 보통 어디에서 등장해요? 네, 그렇습니다. 전쟁 현장입니다. 전쟁 용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면한 이 전쟁과 이 세상 전쟁의 차이가 있는데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눈에 보이는 대상을 놓고 공격하고 방어하는 전쟁이에요. 보여요. 어떤 형식으로든지 보여요. 우크라이나에서 이번 주에 러시아 모스크바 도심 100km 지점에 드론 공격을 가하니까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악마 부대라고 불리는 체첸 부대를 투입했단 말이에요. 이 부대는 고문과 처형과 무자비한 군사작전으로 아주 유명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여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이동이 보여요. 얼마 포탄을 떨어뜨렸다 어떻게 진격했다 보여요. 그러나 에베소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직면한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과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밝힙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적과의 전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래요. 전쟁의 대상이 사람이 아닙니다. 피와 살을 입고 있는 그런 사람이 적이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어떤 존재는 우리를 안 좋게 하려는 존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간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오해하게 하는 그 존재는 보이지를 않아요.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여기 네 종류의 그룹의 영적 존재들 이름이 나타나는데 통치자들, 권세들 이렇게 하는 게 사람 같죠? 아닙니다. 헬라어로 아르카스나 엑소세아스라고 하는 이 단어들은 서신서에 사용되었을 때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통치자들, 대통령, 수상 뭐 이렇게 그 클래스는 사람이잖아요. 아니요. 여기서 이 아르카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적 존재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적하여 싸우는 싸움 같지만 우리 삶 가운데 보는 게요. 전쟁의 실제 배후를 마귀를 수장으로 하는 악의 제국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 주께서 예비해 놓으신 전쟁 무기, 방어 기제들, 그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해 나갈 것인데, 오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뭔가가 벌어지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 전쟁에 무수하게 우리는 손해를 보고 여기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거룩한 어떤 결심을 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 뿐만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했는데, 어둠이라는 형용사 그 주체가 뭐냐 하면은 세상 주관자들이에요. 헬라어를 보니까 코스모 크라토라스 그렇게 돼 있어. 어떤 세상 주관자, 힘을 발휘하는 자들, 코스믹 파워스가 있는데 이거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에요. 푸뉴마티카라고 스피리추얼 포스가 있어요. 이게. 그런데 하늘에 있어요. 그리고 악해요. 목사님 안 보이는데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예요. 이 영적 존재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을 망치는데, 이 전쟁을 수행하는 주체는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계급 구조로 되어 있고 통치라 불리는 것도 있고 권세라 불리는 것도 있고 이들 수하에 다양한 형태의 세분화된 조직을 이룬 영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지만 엄연히 존재합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이 세력을 얻어가고 악의 규모가 확산되어 가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있는 악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 우리는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그 사람이 분노할 정도로 증오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악을 행한. 그런데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을 도구로 삼아서 이 악을 집행한다. 악한 계획을 이루어 나간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 27절을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노가 죄로 발전하고 죄로 발전한 분노의 마음은 마귀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합니다. 분노 가운데 악한 영이 그 사람에게 들어옵니다. 성 내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성을 자주 내는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 가운데 악한 영이 그 사람에게 만들어진 그 죄의 공간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장악하고 그 사람을 도구 삼아서 일을 시킵니다. 안 좋은 일을 시켜요. 한국의 그 뉴스를 봤는데 이번 수요일, 그러니까 5월 31일입니다. 부산 금정구에서 일어난 일인데, 여자 나이 23세이고 150cm 키, 그러니까 왜소한 여성이에요. 신상이 공개된 역대 최연소 피의자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이 토막살인을 저지릅니다. 3일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유가 지금 전체적인 어떤 윤곽은 드러나지 않고 수사 중인 것 같은데, 단지 왜 범죄했는가, 왜 23세 여성이 이런 일을 저질렀는가, 범죄 수사 프로그램을 보며 살인 충동을 느꼈고 실제로 살인을 해보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충동, 살인 충동이 어디서 왔을까요? 악한 영들이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을 매개로 해서 사람을 망하게 하는 악한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1993년 8월, 그러니까 약 30년 전에 서울 성북구 정의동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당시 33세 이호성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아버지와 어머니, 형, 형수, 조카를 살해합니다. 다섯 명을요. 한 시간에. 그리고 그 집 증언의 땅을 파고 암매장을 합니다.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한 2년 뒤에 1995년 11월 2일 서울구치소에서 사형 집행을 당합니다. 죽었을 때까지 나이가 35세이고 사형 당하기 전에 이호성을 전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박효진 장로라는 인데요. 이분은 청송감호소 교도관으로 지냈고 서울구치소 경비교도 대대장으로도 근무한 입니다. 지금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좋은 그러한 영적인 어떤 세계에 대해서 권면하고 존선한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교회 초청을 받아서 4,000회 정도 간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 호성을 이분이 전도를 합니다. 이 호성과의 만남을 이 박효진 장로님이 이렇게 간증해요. 그 간증을 테이프를 뭔가 풀어서 요약한 것을 제가 인용합니다. 이 호성은 공부는 많이 못했지만 천성이 착하고 어지럽다. 그가 어떤 여자를 만나 혼전 동거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변변한 직장 없이 살던 그의 경제 사정이 어려운 것은 뻔한 일이었다. 어쩔 수 없이 자주 부모의 도움에 의지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냉대받게 되었다. 여의치 않은 사정에 짜증이 떠나지 않던 어느 날 난생 처음으로 호성이는 무서운 체험을 하게 되었다. 살인을 저지르기 3일 전 돌연 이상한 물체가 나타난 것이다. 어떻게 보면 산발한 여자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상한 짐승 같기도 한 두 모습이 영화의 오버랩 장면처럼 흐늘흐늘 겹쳐진 형태였다. 이 형체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를 따라다니며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주위를 빙글빙글 맴돌았다. 밥을 먹을 때에도 화장실 갈 때에도 거리를 걸어갈 때도 떠나지 않고 따라다닐 뿐 아니라 위치상으로 뒤쪽에 있을 때도 흔히 보이게 따라다녔다. 그렇게 3일 동안을 꿈속까지 따라다니는 그 형체 때문에 호성이는 밤 미칠 지경이 되었다. 그 악한 영의 역사가 시작된 지 3일 후 호성이는 아버지에게 돈을 좀 얻으러 갔다. 그러나 대짜만 맞고 빈손으로 2층에서 내려오는데 바로 그 악령이 호승이를 턱 가로막으면서 첫 명령을 내렸다. 올라가서 죽여라. 처음에는 자신도 말이 되지 않는 명령이라고 생각해서 제법 대항하기도 했다. 그러나 단호하고도 거역할 수 없는 큰 힘이 그를 짓눌렀다. 그는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을 느꼈다. 저 신발장 열면 큰 망치가 있으니 그걸 들고 올라가서 내 애미, 내 애비를 죽여라. 그는 악령이 시키는 대로 망치를 찾아 들고 막 잠이 든 부모를 망치로 내리쳐서 그 자리에 죽였고 다시 그 악령의 지시에 따라 아래층으로 내려와 잠든 형님 내외와 건너방에 있는 조카를 무참히 살해했다. 정신없이 망치를 휘둘러 다섯 명을 살해하고 난 다음에야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신이 생각해도 의의가 없는 일이 벌어져 있었다. 멍하니 앉아있는 호성이에게 악한 영이 다시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앉아만 있지 말고 삽을 들고 따라 나와 내가 도와줄 테니 빨리 구덩이를 파고 시체를 묻으라. 명령에 따라 삽을 들고 나가자 그 악령이 삽자루에 걸터앉아 도와주는데 마치 모래땅을 파듯 수월하게 큰 구덩이를 팔 수 있었다. 혼자서 다섯 구의 시체를 다 묻을 만큼 큰 구덩이를 파고 암매장했다는 것을 경찰이 볼 때 아무래도 미심쩍은 일이었다. 그래서 공범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경찰이 이 분야에 수사력을 집중했다는 후문도 있었다. 저도 그 사람 프로필이나 여러 가지 정황을 보았는데 그 증언의 그 땅이 부드러운 땅이 아니었어요. 아주 딱딱한 땅이었는데 다섯 명을 안매장할 정도의 그것이 저 사람 체격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경찰도 아마 그것을 의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한 명이나 두 명의 공범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했는데 공범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정말 크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남은 한 1년 반 동안에 그 교도소 안에서 천사같이 살다가 가요. 천사같이 살다가. 이 사람 간증을 내가 들을 때마다 참 그 감동이 일어나고 이 친구가 영혼 가운데서 내가 영혼 가운데서 볼 형제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막 감격이 밀려온 적이 있었어요. 이 호승이라는 이 범죄를 저지를 때 이 사람, 남자, 그리고 그가 죽였던 아버지, 어머니, 형, 형수, 조카 그 다섯 명, 또 사람이 중간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존재가 사람의 인생을 망치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왜 기도의 삶이 내 삶 가운데서 느슨해지면 안 되는지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제대로 주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고자 할 때 아무 저항 없이 그냥 논리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경험 수치 가운데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그 이상의 뭔가가 있다는 것. 악한 영들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을 매개로 해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악을 계획하고 이루어 나갑니다.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는 고린도후서 10장 4절인데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루는 무너뜨림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차원을 넘어선 세계가 있고 내 삶에 일어난 어떤 일들을 육신의 눈, 개인의 경험 차원에서만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해결 방식 자체도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 무엇이 원인인지를 분별하는 가운데 배후에 뭔가가 있구나라고 종류가 다른 무기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볼펜으로 쓴 글은 지우개로 지우기가 힘듭니다. 볼펜으로 쓴 것은 손에 묻은 접착제나 잉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비누 가지고 물 흐르는데 계속 그 씻어도 남아요. 그런데 매니큐어용 아세톤으로 하면 이렇게 지워져요. 혈과 육에 속한 어떤 것은 혈과 육으로 해결이 되지만 배후에 영적인 어떤 존재가 있다면 혈과 육으로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리적인 전쟁은 물리적인 무기를 사용하죠. 영적인 전쟁은 영적인 무기로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 개인 간증은 이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내용인데 다시 개인적으로 패배와 승리가 교차한 제 생애 가운데 어떤 것을 떠올리라고 그러면은 이 예화밖에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감정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결혼 후에 6, 7년이 지날 때였습니다. 저희 가정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결혼 6, 7년이 지났을 때니까 우리 아이가 이제 대여섯 살 그렇게 되었고, 저는 그때 나이가 놀랍게도 35이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아내와 함께 심한 언쟁을 했습니다. 정말 크게 싸웠어요. 서로를 향해서 일체 양보도 없이 자기 고집을 세우면서 분노 가운데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심한 말이 오고 갔습니다. 저는 문을 쾅 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에서 길 건너 4, 5분 거리에 제 아들이 다니는 유치원이 있었는데 저녁 시간이라 학교가 텅 비어있는 건물이었어요. 분노 가운데 자동차 키나 뭐 집에 다 두고 왔기 때문에 걸어가야 되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둑어둑한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드는데 아, 속았구나. 저는 그때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아, 속았구나. 강렬한 생각이 들면서 원수가, 영적인 어떤 존재가 아내와 제 감정과 생각을 충동질해서 일어난 마귀의 역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귀를 향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아내에게 했던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뒤에 마귀를 향해서 대적하면서 약 한 20분 정도 전쟁을 벌였습니다. 목소리 톤을 제가 낼 수 있는 고함의 형태로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너는 실패했다. 우리 부부를 약탈하려 했던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한다. 손을 뻗치고 하늘을 향해서 말이죠. 우리 가정에서 더러운 손을 떼고 물러갈지어다. 방언으로 외치고, 제가 이 기도를 했을 때 아내에 대한 미움이나 분노의 감정은 이미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내가 한 말에 대해서 기억에 남아있을 텐데 어떻게 저것을 수습을 하나,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집으로 기거했습니다. 열쇠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문이 키패드로 된 것이 아니라 똑똑 누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가 나를 받아줄까? 톡톡 두드리고 아내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문을 열면서 하는 첫 마디가,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악한 자가 제 마음에도 역사를 했고 아내 마음에도 충동질을 해서 이건 했던 거예요. 사람의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은 원래 창세기 3장에 이르기까지 서로에 대해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할 만큼 사랑의 관계 가운데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저는 그때 저녁의 경험을 통해서 서로 용서하며 또 다른 차원으로 이 사람을 알아가는, 그 뒤에 지금까지 한 분도 안 싸웠습니다 라고 보고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금 조금씩 횟수가 줄어가고 제가 쓰는 용어가 순화되고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의 성장이 있었지만 싸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의견 차이를 좁히는지에 대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했고, 악한 자가 다시 충동질하고 이간하고 했을 때 그것이 간파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조금씩 조금씩 입어가는 실제적인 측면에서 지혜를 또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하고 진리를 가르쳤던 사람 예외일까요?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사역자들, 진리를 가르쳤던 그러한 이들 예외가 아닙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세 사람의 예를 들겠습니다. 자슈아 해리스라고 하는 분을 아십니까? 자슈아 해리스. 21살의 청년이 된 1997년 노 데이팅, 한국 번역책으로는 노 데이팅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원래는 I kiss the dating goodbye. 출판해서 이 책을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결혼 전에는 성관계 갖지 말고 순결을 지킬 것을 호소했어요. 그리고 교회 내에서 한국도 영향을 많이 받은 책이거든요. 조슈아 해리스의 책은 Purity Culture라고요. 순결 운동을 일으켰어요. 우리 주님 앞에서 순결하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메릴랜드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대형교회 목회를 합니다. 존경받는 기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책을 쓴 지 22년이 지난 2019년 7월 26일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글에 나는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있기 일주일 전에 21년간 결혼 생활을 하고 있던 아내와 이혼합니다. 폴 맥스웰 박사가 있습니다.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 내에서 가장 보수적인 성경학교인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 무디 성경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쳤고요. Desiring God, 하나님 갈망하기 웹사이트에 좋은 글을 기고했던 입니다. 선한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돌연히 이 사람이 2021년 4월 9일 인스타그램 비디오를 통해서 나는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호주의 힐송 예배 인도자인 마티 샘슨이라는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2019년 8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나는 진심으로 믿음을 잃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왜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40여 개 인구를 이곳 지역으로 보내실까? 마티 샘슨 찬양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은혜스럽고 주님을 높이는 찬양인지. 그가 주님을 떠납니다. 갑자기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하고 진리를 가르치던 사람들, 이들은 왜 무너졌을까? 나는 예외일까? 우리 가정은 예외일까? 어떤 형태로든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 대신 아까 10절에서 11절 여기 보면은 마귀의 강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 표현이 있잖아요. 강계. 관계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메토 데이아라는 단어입니다. 마귀의 관계. 우리 한국 말로는 간사스런 계획 이런 뜻이거든요. 간교한 계략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게 한 단어로 메토 데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영어 단어 방법을 의미하는 메토드가 여기서 유래했죠. 일정한 절차를 따르는 방법, 행동 따위의 순서, 절차, 체계라는 의미입니다. 마귀의 관계. 이 단어는요, 어떤 길을 따라서, 그 메타라는 게 width거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단어가 orders가 결합한 거예요. 길을 따라서, 길과 함께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메토데이아라는 이 단어는. 마귀가 역사할 때 일정하게 사용하는 절차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예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아니라 그가 역사하는 어떤 길, 이게 메토드라는 게 행동 따위의 순서 절차 체계 아니에요. 일정한 절차를 따라서 간다는 거예요. 마귀의 이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련해 놓으신 장비를 갖추기만 하면, 이것을 알기만 하면, 이것을 따르기만 하면 안전과 승리가 확보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실패한 예만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존 라미레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책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안 좋은 쪽의 세계에서 오랫동안 몸담아 왔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정도로 깊이 안 좋은 세계에 몸을 붙이고 있었는가 하면은 사탄을 숭배하는 종교 산테리아의 대제사장으로 흑마법을 행하던 마법사였어요. 원래 주술사 가정에 태어났고 사탄의 제자가 되어서 별명도 루시퍼의 아들로, 이 사람 간정에 보면은 흑마술 같은 거죠. 자기 그 영이 몸에서 떠나서 상대방 잠자는 데 가서 그 사람을 해치기도 해요. 상당히 큰 클래스의 악을 행했던 그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거룩한 영향력을 통해서 사탄의 지배 영역이 하나하나씩 무너지면서 사탄 숭배에서 돌이켜 이제 예수께 헌신해요. 한번 이 사람의 메시지를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주술을 행할 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큰 저항을 받았다. 그들의 기도 때문에 주술을 행할 수 없었다. 다른 사람이 말했다면은 그냥 말을 맞추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사람은 이 업종에 깊이 개입했던 사람이에요. 주술을 행할 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큰 저항을 받았다. 그들의 기도 때문에 주술을 행할 수 없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이 동시에 존재한다. 마가복음에 상세하게 기록된 것처럼 마귀와 그의 졸개들도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저는 매일 비타민C를 섭취해요. 비타민C를 매일 섭취합니다. 일정량을 섭취를 해요. 감기 기운이 온다 싶으면, 또는 몸이 잠을 못 자가지고 피곤을 느끼면 비타민C를 2배 내지 3배를 먹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어떤 톡이나 뭐를 통해서 감기 걸리고 그렇게 하면은 할 게 없으니까 비타민C 많이 드세요. 그리고 기도해 줍니다. 자,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영역에서 서서히 내 삶을 무너뜨리려는 어떤 기운이 감지될 때, 아니면 몇 번의 마음을 고쳐먹으려고 했는데, 아, 이 습관 안 좋은 것인데 고쳐먹으려고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해로운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느낄 때 새로운 조치가 필요해요. 원래 먹던 일정한 양의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두세 배로 더 복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희한하게 애를 썼는데도 그것을 못 벗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고용량의 어떤 영적 조치를 취하십시오.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전쟁 장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점검하고, 아, 여기서 부족했구나. 이거 이번 한 달 동안에는 고용량으로 한번 복용해 봐야 되겠다. 기도의 시간이 이랬다면은 그 모드 자체를, 기도하는 시간 자체를, 말씀 붙드는 그 시간 자체를 한번 늘려보십시오. 그리고 시도해 보십시오. 저는 분명하게 이길 수 있으며 열매 맺는 삶을 지속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몇 주일에 걸쳐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무기를 다루게 될 텐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입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관련된 첫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눈 감고 다니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유업으로 주신 것들, 분명히 지켜야 될 것들, 손해본 영역이 있다면 주님께서 거룩한 경각심을 더해 주셔서 다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께서 주신 그 산지를 반드시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